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 많고 영웅도 많이 있지만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였지만은 모세만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이나 두 번이나 있었던 하나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칭송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의 손으로 십계명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통치자들, 영웅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적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웠고 국가를 지켰다고 부강하게 했다고 그러나 모세만큼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구석구석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생 마지막 한 줄로 남긴다면 어떤 줄로 남기고 싶습니까? 나 고생 많이 했어. 나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 이 사업장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너희들 알아줘야 돼. 그래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위인전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기도 하지만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자식들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서전 읽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끌어 나올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았는지 아니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길이 없는 땅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비결이 딱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 2년 만에 그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데아라는 지역에 신광야 지역에 도착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 거의 2년 만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들어갈 수 있었던 순간이 첫 번째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뭐 다 하는 이야기니까 2년 만에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2년 만에 또다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커지죠. 눈덩어리처럼. 그리고 그것이 불신이 되죠. 불신은 그냥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밀어내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그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가게 되죠.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더 무서운 것이 되어서 산불을 일으키는 조그마한 불씨처럼 아니면 어느 땅을 흔드는 파도처럼 그 원망과 불평이죠.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질 수 있죠. 일어서서 털고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굳이 뒤를 돌아다 봅니다. 아프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돌아보는 순간에 그 돌부리는 바위가 되죠. 바위가 되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죠. 또는 그 바위가 되면서 나중에 태산이 되죠. 스스로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돌부리 하나 때문에 태산을 만들고 태산에 깔려서 신음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죠. 그 사람 왜 그래? 인사조차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병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병을 키우고 그리고 그병 속에서 신음하고 나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시작이 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이제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찰하고 난 다음 뭐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10명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아낙 자손들처럼 거대한 사람이고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한 성이라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힘으로 칼 하나 창 하나 없는 우리 힘으로 훈련조차 없는 우리 군대로서는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과 우리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비화, 폄하, 자기 스스로의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고야만 합니다. 그들의 죄는 뭐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지 않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할 거라고. 왜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느냐라고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지휘자를 바꾸자라고 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인생의 신앙의 역사의 한 줄,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 위대한 장군이고 지도자고 선지자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경력까지 하셨던 분이 모세이지만은 그는 별명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 흔들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솔깃해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불신으로 떨어지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빌미를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모세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단 말입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당연한 말씀을 할수 있었던 모세이지만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잃어버린 길, 온 백성이 안 보이는 이 길,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불신앙으로 온 백성이 통곡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엎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이 광야, 난눈 감고도 갈수 있어.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미리 현장 답습한 것처럼 모세는 그 길을 누볐던 사람 아닙니까? 목동 시절에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할수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이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길 하면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믿고 오세요. 지도자라면 그 정도 자신감을 보여야 하고 아니면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배짱도 보여야 될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이었고 낮아진 모습이었고 어쩌면 비굴할 정도로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엎드렸습니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세상이 나를 비굴한 자로 여길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들 앞에서 설명하고 명령하고 설득하는 시간보다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엎드려서 기도한 대로 그들을 다시 다스려 주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엎드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고 그 아낙 자손은 거대한 민족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그래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는 순간 들불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 대신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기 시작하죠. 그 유명한 홍사성의 책은담 속에 나오는, 많은 책들 가운데 나오는 인용하는 이야기,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나는 법이라고, 오래 엎드려 있었던 그 새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일찍 핀 꽃은 일찍 지는 법이고 외롭게 쓸쓸하게 질 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날개,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 날개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비라 할지라도 그 나비의 날개는 나비한테는 무거운 것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들도 그 날개 당연하게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비바람과 싸울 때, 폭우와 싸울 때 그 날개는 굉장히 힘들 것이지만은 저축한 힘이 있을수록, 엎드려져 있는 시간이 있었을수록 그 새들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별명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도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아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한 번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민수기. 그래,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 16장. 레위의 증손 고하스 손자 이사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렐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남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어느 날 또 한 번의 길을 잃은 상황 속에 갑자기 느닷없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고라, 아비람, 나단, 단, 나단, 그리고 온, 이 네 사람, 그들이 자기들끼리 조금 불평이 있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왜 우리는 이런 굳은 일만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앞에 나서 그런 일을 못하고, 제사장처럼 그 일을 못하고, 우리는 뭐 빨래하는 일 아니면 청소하는 일밖에 못하냐 말이야. 바꿔서 하자고 그래.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서 아론에게 항의를 했죠. 일을 바꾸자고, 좀 교대 좀 하자고, 왜 우리는 문만 지켜야 되느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였고 아미람이었고 단이었고 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루벤 자손이었고 고핫의 자손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조카뻘이 되고 이 사람들은 아론의 친척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왜 당신만 지도자냐고, 당신만 분수를 못 지키느냐고, 왜 우리에게 분수를 지키냐고 명령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은 모세를 오해하기 시작하고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한 번의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 그들은 가야 될 길을 놓치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말죠. 얼마 전에는 불신앙으로, 지금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놈들 봐. 분노할 수 있죠.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오해받는 건 별로 없지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의롭게 기도 그리고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고 원망이라면 그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주 오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저 사람 먼저 왔는데 무슨 일을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뭔데 왜 저렇게? 목사님은 항상 자기 앞에서 뭐죠? 알짱거리는 사람만 좋아해? 뭐 그 이야기들, 뭐 저 사람 무슨 뭐 자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 돌아오는 오해와 그리고 시기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왜 해? 이딴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시간 다 바치고 내 돈 쓰면서 저들을 참아가고 일했는데 이게 뭐야? 한번 해보라 그래 너희들. 이럴 때 모세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나오라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이때 엎드립니다. 6절 봐요. 아, 4절이구나. 4절 봐요.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다 듣고 엎드렸다가, 그리고 예, 됐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명령하고 돌아가라고, 몇 가지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붙잡아놓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의 항의 앞에서 분노하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고, 아니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서도 참아주고 참아주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교회 때문에 교회 덕을 위하여, 아니면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참아왔는데 뭐야?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장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고 나갔을 때 형들이 찾아온 다윗을 조롱했었죠. 비방했었죠. 그리고 아주 몹쓸 이야기 됐죠. 이놈 니까짓 게, 여기 전쟁터가 어디 놀이터인 줄 알아? 빨리 돌아가라고. 니까짓 게, 사무엘에게 안수 한번 받고 나서 네가 뭐 왕이나 된 줄 알아? 돌아가라고. 여기가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어린아이들은 돌아가라고 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 왜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 일 때문에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다윗은 형들을 말을, 형들과는 등을 돌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죠. 싸움의 대상을 자주 혼돈합니다. 사람으로, 아니 싸움의 대상을 자주 우리는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그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들의 반역 속에, 이들의 항의 속에 모세는 가만히 입을 닫고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 향로에다 불을 피우라고 그래. 그리고 그 불 앞에 모조리 다 서라고 그래. 250명을 다 세웠습니다. 그들의 불평 앞에서 동조한 250명, 다 그들의 친척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조금씩 가까웠던 사람들 있었겠죠. 250명 나란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 눈앞에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갑니다. 다 죽고 지진 속에 그들은 묻혀버리고 말았고,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 잘못 만난 죄 때문에. 그 아내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 250명이 섞여서 그들은 땅 속에 묻히고 말았고, 그들이 묻히는 순간 땅이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좋은 나무 이 목수가 베어가고, 눈에 들어오는 나무 저 집에서 베어가고, 그러나 아무도 베어가지 않는 나무, 못생긴 나무, 어디를 가지고 가더라도 쓸모없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비바람이 올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산을 지키는 나무들 그 나무들 우리 조상의 조상을 선조의 무덤을 지키는 나무들 바로 그 무덤 곁에 있는 소나무 같은 못생긴 나무들 때로는 효자가 누구죠? 잘난 자식 뭐 나라가 데려가고 뺏기고 돈 많은 자식 뭐 사돈에게 뺏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닌 자식 내 곁에 있는 자식 부모 곁에 있는 자식 효자라는 거 아세요? 결국은 못난 자식 모세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사실은 궁궐에서 자랐지만은 광야에서 있었고 목동으로 살았지만은 왕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이 모세는 한결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모세였지만은 마치 못난 자식처럼 하나님 곁에서 늘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어떤 자식처럼 걸핏하면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세상은 알고 있는데 그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왜 없겠습니까? 니까지 것들이 뭐냐고 다시는 이딴 말 하지 말라고 당장 떠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묵묵히 힘없는 자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또 한 번에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거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파송할 씨앗도 없고 땅도 없다고.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몇 달 후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가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무슨 핑계거리만 있으면 불평하고 구실만 삼으면 원망하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없죠. 지금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건 맞습니다. 르비딘 골짜기에서 또 한 번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고기가 없다고 하면 하늘에서 고기가 따라다녔고 그래서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져 내렸고 물이 없다고 할 때마다 그 물이 지하 속에서 강물처럼 그들을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죠. 모세 어떻게 이들을 그냥 이대로 끌고 갈 수가 없었던 모세.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나 함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서도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봐요. 20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또 한 번 엎드립니다. 모세의 비문에 그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 별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는 바다를 갈랐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이고 200만 명을 이끌었던 놀라운 영웅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 다 지워버리고 단 하나 그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일생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엎드렸다는 이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경배했다고. 그 순간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엎드리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배의 시간이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하는 엎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그 모세의 주변에 바로 회막문에 가득히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40일 기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탄들이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곁에서 힘을 내라고, 동시에 곁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쓰러져서 엎드려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엎드려서 일어나면은 환한 길이, 대로가 보이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히 임해 있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 걸어가는 길목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호위하듯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합니다. 영광 속에서 명령합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나가라고, 반석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던 말씀보다가 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나올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가 더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기도의 힘은 여기에 있죠. 기도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예,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 더 쳐서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었지만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모세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죠.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죠. 그 순간에 그는 믿습니다. 내가 내려치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순종하지만은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나는 단지 기도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 영광 속에서 마치 호위병처럼 천군 천사들로 우리 곁에서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일생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 엎드림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히 임할 줄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가득히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체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시선.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네. 하늘로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온 세상에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아니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뿌려놓은 모든 기도의 씨앗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